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계 모임이나 기관에 불려다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해서 참여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도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안정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라과르디아 공항 앞에 있는 어느 호텔 회의장에서 모이다 보니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나름대로 생활이 유지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그날 밥값은 돌아가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큰맘 먹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는 거고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는 밥 사는 것을 면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가면은 한 3, 40분 정도 말씀을 잘 나누고 또 그 다음에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 깨끗하게 좋은 음식 잘 먹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간에 주중에 만날 기약으로 기분 좋게 헤어지면은 좋은데 어느 날 이분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한 분은 어느 한 분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앞에 있는 탁자를 들어제치면서 아주 뒤집어 엎을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보아하니 저보다 나이가 적으면은 목사의 입장에서 한마디를 좀 하게 될 터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다가 연세가 저보다 한 15세 정도 많으신 분이 탁자를 내려치면서 화를 내니까 거기에 전부 분위기가 다 밥 먹던 것을 후회하고 불풀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 주 중에 또 모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인도자가 누구며 또 대표 기도자가 누구며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날 이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기도 담당자가 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뭐 아무리 기도 담당을 했지만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모임이나 늦지 않고 일찍 가는 편인데 아 그분이 저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와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탁자 줄도 다 맞추고 준비해가지고 탁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인데 이 믿음이 좋은 건지 그분 감각이 없으신 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분 오시기 시작하면서 다들 떨떠름하게 앉아들 계시는데 순서가 돼서 이분이 예배 중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 아멘을 해야 될지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처럼 노멘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 요새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지 생각해서 정성껏 예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경배를 받기 싫다. 너의 예물이 역겹다.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각색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형제와 화해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드린다고 해도 형제와 보라에서 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나왔는데 야 예물은 거기에 놓고 가라. 가서 네 형제랑 먼저 화해부터 하고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편 133편 이 말씀 그 앞에 표제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썼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 있었습니다. 물론 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같은 성격인데요. 보통 8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다윗은 7째건 8째건 이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붙이다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그 맏아들 엘리압은 잘생겨도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서 그렇게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이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탁월한 인재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아니었잖아요.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 삼마도 아니고 차례차례 다 지나가고 막내 아들 나오기 전에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 다냐 하니까 그 아버지 이세가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님들을 이 식구들의 아주 이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정말 야속한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이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면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생겨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게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과정에서 싸워서 이기면 무슨 상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게 되면은 왕이 이러저러한 상을 준다고 그랬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그 큰 형님이 들은 거죠. 아니 저 녀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를 만나러 왔으면은 만났으면 이제 조용히 갈 것이지 양은 도대체 양치는 녀석이 누구한테 맡기고 와가지고 저 철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나. 그래서 마디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주 심하게 야단도 치지요. 그런데도 이 결국은 물맷돌 몇 개 다윗이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정상적인 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막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이건 죽으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형제 같으면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야야야 이봐 네가 나간들 무슨 네가 아니면 싸울 줄 아냐? 너 정신이 있나 없냐? 어서 들어와. 그렇게도 싸우고 싶으면은 이 형이 대신 나가서 싸울게. 그러면서 형들이 나가는 동생을 말리고 형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형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린 동생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그 형제들 그들이 뭐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거 뭐 형들도 아니다. 형들이 뭐 저래? 이런 생각이 아마 다윗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평생에 이 다윗에게는 그게 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게 누구의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지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도 하고 동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또 왕의 사위도 되니까 그때는 형제들이 아마 확 달라졌겠지요. 야, 우리가 무시했던 그 막내가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영웅이 되더니 우리나라의 장군도 되고 또 얼마 후에는 왕의 사위까지 됐구나. 형들도 이제는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후에 이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도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울 왕이 여기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형제들까지 다 잡아들여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그 형제들이 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지금 누구한테로 오게 됐느냐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피신간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왔느냐, 이 다윗에게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다윗에게 올 때 다윗에게 와서 이제 너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끌고 왔을 때 다윗은 사실 그 형님들을 받아주고 싶었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죽든지 살든지 뭐 쳐다보지도 않던 그 형들이 내가 성공해서 장군이 되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좀 왕의 질투를 받아서 이제 좀 피난 나와 있으니까 다들 나한테 와가지고 덕 좀 보려고 말이지.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다 나도 지금 이제 못 살게 된 그런 판인데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연합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동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중에서 연합이 쉽겠습니까? 동거가 쉽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연합은 일회성이지만 동거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함께 지나는 겁니다. 사실 연합도 그렇게 어려운 거 쉬운 거 아니죠. 우리가 다 겪는 것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갈등이 깊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만은 영남 호남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게 지났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 제가 어려서 이 젊어서 목회를 시작할 때 부산 영도섬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그때 힘든 게 제 나이도 나이지만은 영호남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영남이 아무래도 많지요. 부산이니까. 그런데 그 영도에는 호남에서 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배를 타는 곳이거든요. 어선 무슨 뭐 상선 뭐 이런 걸 탈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막장에 간다고 그러죠. 막장이 어디입니까? 단광촌 뭐 이런 데 간다고 하면 몸만 건강하면 그날 당장 취직을 합니다.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선원도 똑같아요. 영도다리 입구에 가보면은 그 정박한 많은 배에다가 선원 급구 이렇게 많이 써붙여 두었어요. 배 타고 막리랄 일꾼이 없으니까 몸만 건강한 사람들이 선언하겠다고 나서면은 그냥 당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에서 일하는 건 역시 막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뒤집히기도 하고 뭐 선상에서 실종되는 그런 사람도 많고 정말 위험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한번 나가면은 3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배도 있고 하여튼 이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다 보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이 고향이 호남이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계시게 됐는데 아휴 제가 어떤 때 보면은요 얼마나 다투시는지 저까지 참 불편했어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흔히들 하는 말로 삼팔 따라지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을 감사했어요. 진짜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영원함은 이 연합과 이 동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영원함 기독교 연합회 뭐 그런 걸로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러지만은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도 이 교계 신문을 보면은 종종 그 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이 뭐 광주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무슨 연합대회를 열었다. 뭐 그래서 한 번은 부산에서 모이고 한 번은 뭐 전라도 광주에서 하고 그렇게. 이게 교계 신문의 뉴스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끝난 다음에는 어느 좋은 산에 친목 등산을 했다. 그런 게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하려면 부산과 광주에 계신 그 임원들이 몇 차례 모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는 어떻게 전하고 예배는 뭐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 점심은 뭘로 먹고 등산은 어디로 가고 관광버스는 어느 회사 버스를 하고 몇 시에 끝내는 게 좋겠고 1인당 회비는 얼마다. 뭐 이거 준비하려면요 여러 번 모이고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해서 순서제를 만들고 그런데 딱 한 번 그냥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산책 좀 하다가 그러고는 헤어지는 거죠. 애초부터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걸 안 하고 그 에너지와 그 돈을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 쓰면 좋을 터인데 하도 하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나 부산에 어떤 이런 모임에 갔다 오시는 장로님 가족 되시는 분이 여보 오늘은 연합회 가서 어땠어요? 그러면 아, 이 생각보다 말이지 부산 사람 참 좋더라고 광주분들 하고 괜찮던데 그러면은 아,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어요? 맛있었어요? 오늘 어느 산에서 어떻게 참 재밌었어요? 뭐 잘 다녀왔다 그러면은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당신이 주님의 일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주님의 일로 쳐주실까요? 안 싸웠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을 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연합만 하는 거예요. 연합. 한 번씩만 모여가. 뭘 안 할까요? 동거는 안 하지. 절대로. 그냥 한 번 모여서 하는 거 끝나는 거 그거니까 하는 거지. 그날 모여가지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연합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 동거하자 이러면은 안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 보세요.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하고 마음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후로부터 같이 살았어요. 계속 무엇을 해도 같이 하고 하다못해 망명을 해도 같이 하고 같이 살았어요. 동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도 하고 이 동거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요 정말 거룩한 축복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님이고 그가 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쓰임 받으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되고 그런데 그것이 충만해요. 겉질 건 붙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턱수염을 타고 흘러가지고 옷깃을 다 적실 정도로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붙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고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황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3절을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헐몬이라고 하는 이거는 저 북쪽 이 시리아의 경계선에 있는데 헐몬 산의 높이가 2814m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 백두산만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 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여름만 빼고는 눈이 덮여 있는 곳인데 그 눈 녹은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숲을 이루고 폭포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 지형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형이지 않습니까? 바싹 말라 있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인데 그 헐몬산 아래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에 덮인 눈과 내리는 그 이슬이 그게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젖줄. 그 흐르는 물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갈릴리 바다를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80% 이상이 먹고 살고 있고 그게 이제 요단강이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의 눈 녹은 물, 이 생명의 젖줄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그 축복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여 그리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다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거기라는 게 어떤 삶이 있는 곳인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 삶, 그런 그 삶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천국에 생명이 있죠.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이 왜 생명의 나라인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 얘기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천국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셨대요. 천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 세 끼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세요. 이러면은 성도들이 아멘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옛날 일제시대 때는 하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배불리 먹는 나라였던 겁니다. 아 내가 배불리 먹으면은 천국인가 보다. 아주 물질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또 옛날에는 못 사니까 여러분 비가 새는 오막살이 집에서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은 그릇이라는 것은 다 방으로 그냥 들여와가지고 방 그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바지를 해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열두 진주문이 있고 뭐 얼마나 의리의리한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궁궐이나 저택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또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워낙 형편없는 주거 생활에 있으니까. 천국 하면 아주 굉장한 이 궁궐 같은 것을 이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천국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먹을 게 그렇게 많이 있고 집이 좋아서 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천국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해서 동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더라도 연합하고 동거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쌀쌀맞게 냉정하게 불편하게 살고 혼자 밥 먹고 나 혼자만 이렇게 좋게 하고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거기는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그런 강가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스마트폰 뭐 컴퓨터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집에서도 지나간 몇 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에다가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을 대고 비벼보세요. 그렇게 해보아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체온이나 맥밥이 뛰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벌써 오래전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쪽잠 자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이런 일감도 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계속 전화만 하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안 받으면은 바로 뛰어간대요. 하루 종일 이 전화만 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그런 직업이지요. 그 전화를 누구에게 하느냐고 하면은 혼자 사는 분. 혼자 사는 분이 점점 많아지니까 전화를 계속해도 낮에도 밤에도 안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고속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그런 걸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은 쫓아가서 그분이 혼자 살지만은 살아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참 이 마음 아픈 세상이 여러분 현재 우리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게 생명강가에서 사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 이거는요 너무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지난 얼마 동안에 내 소득이 늘어났고 사업이 확장되고 뭐 내가 뭐 성취를 한 것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현명한 사람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답니다. 얘들아, 새날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아, 예, 선생님 그거야 쉽지요. 훤하게 되면은 새날이 온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제자가 선생님 모두 컴컴하면 안 보이는데 모든 사물이 또렷이 분간이 되고 이렇게 보이면 새날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다. 그러면 스승님 새날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물었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새날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온 거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날이 가고 날이 가고 날이 가도 눈이 닫혀서 세상 사람들을 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새날이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 현자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참 별로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감동적인 얘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산 제일교회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고흔 목사님 시인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그분의 책 속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 장로님은 아마 형제가 네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마 둘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도 이전에 그 외환 위기 속에 다 부도가 났고 건강도 많이 손상이 돼서 그 장로님의 간이 상하게 됐어요. 이제는 간 이식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따님이 아버지 제가 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딸이라고 한들 이 결혼도 안 한 딸인데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누가 그 딸같이 나서서 서로 간을 떼어주겠다고 나서느냐고 하면은 그 형제들이 위에 형님하고 그리고 아래 두 동생이 다 저마다 자기 간을 떼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까지 정정하게 살아계신 60이 넘은 이 노모가 자기 아들 넷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식 농사에는 실패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형님하고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수술대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23명의 의사가 동원되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어요. 여러분, 수술비가 엄청 나왔겠죠? 그런데 수술비는 누가 냈느냐? 몸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간을 떼어주기에 실패한 이 불합격된 이 막내 동생 넷째가 수술비를 다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의 고은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요, 야,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구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받는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내일이면 우리가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뵙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 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저 이웃 사람이라도 조금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위가 좀 넓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범위가 넓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그저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까지 널리 펴져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정말 저도 잘 못해요. 10명과 관계를 맺으면 한두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 힘들게 안 할 사람이다 생각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계속 이상하게 말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좋은 사람도 우리는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만나는 게 속 편하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도 사랑하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벌써 이제 지나면은 8월이 되는데 지난 7개월 여러분 돌아볼 때, 아니 뭐 7개월 뿐이겠습니까? 지난 1년, 지난 5년, 그리고 10년, 20년 되돌아보게 될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못 벌었다고 하는 이런 아쉬움보다 진짜 후회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보면은 지나간 날들 서로의 잘못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다 묻어버리고 떠난 것처럼 묻어버리고 이제 떠나서 여러분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간 날 참 아쉬운 것도 많지만은 왜 내가 그를 물리쳤을까? 왜 내가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혼자일까? 연락도 못하고 연합도 못하고 왜 동거도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많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고집이 세서 그렇고 욕심이 많고 또 내가 이기지역에서 그렇고, 그러나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라도 시각해야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 우리들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것,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강가를 거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인생,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가를 거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싹 마른 죽음의 들판걸 그 속에서 우리가 방관하듯 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의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회전에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의 정성 모든 것을 바치면서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 생명강가를 거느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